본문 시편 86편은 시편 총 제5권 중 상권입니다. 이 상권은 73편에서 89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상권 중 73편에서 89편의 시편 중에서 유일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86편의 표제를 보면 다윗의 기도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원수들로부터 핍박을 당해 자신의 괴롭고 답답한 심정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주의 도우심과 구원을 간절하게 호소하는 비탄시입니다. 시편 86편 역시 다른 비탄시와 마찬가지로 시인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나 배경은 자세히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 가운데 일부는 사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던 시절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또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쫓겨 다니던 시절일 것이라고 추정하기도 합니다. 이 시의 정확한 배경을 알 수는 없지만 이시 전체에 걸쳐 토로되는 공고함, 또 절박함에 비추어 볼때 대적이 다윗의 목숨을 노리는 큰 위기 상황에서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윗은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담대하고 굳건한 신앙이 바로 이 시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비탄시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비탄시는 호소, 찬양, 또 간구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시 역시 전형적인 비탄시의 특징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비탄시의 특징을 따라 시편 86편 내용을 구분해서 보면 먼저 1절에서 7절은 다윗은 절박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악인들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내용이 실려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호소합니다. 궁핍하다. 이 궁핍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는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라는 의미이지만 때로는 심령이 쇠약해진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해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고통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다윗은 원수들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영육간에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합니다. 150편의 시편 가운데 비탄시는 총 36편인데 그중 27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고난과 시련을 당했는지를 알게 합니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왕의 핍박으로 인해 무려 10여 년을 도망자 신세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왕위에 오른 후에도 숱한 고난이 이어졌습니다. 다윗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을 물리치고 위기와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다윗처럼 이러한 신앙과 태도를 하나님께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삶의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 아니,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즉시로 하나님께 찾고, 또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부르짖기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출애굽한 이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을 떠올려 보면, 위기나 고난을 만날 때 어떠했습니까? 즉시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부터 했었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또 자신들의 힘으로 위기나 역경을 극복하려고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하나님이 그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왜 하나님을 믿는지를 알지 못하는 미숙한 성도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른 신앙과 성숙한 신앙을 지닌 성도는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원망과 불평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습니다. 바른 또한 성숙한 신앙을 겸비한 성도만이 말입니다. 이어 3절에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라고 호소합니다. 다윗은 기도할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세 중 하나를 가르쳐주는데 끝까지 낙심하지 않는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호소하면서 종일 부르짖었다고 했습니다. 이 종일은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루 종일. 그러나 단지 하루 종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끊임없이라는 의미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이 있기까지 응답해 주시기까지 쉬지 않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면 어떻습니까? 이내 낙심하거나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떠한 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까지 끊임없이 종일토록 부르짖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것이라면 하나님은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에 그 간구에 호소에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에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5절은 다윗의 1절에서 4절에 하나님께 호소하는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하신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유하심 또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 각각 다윗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된 확실한 근거임을 알게 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이러한 확신 바로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7절에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환난 날에 자신이 부르짖는 기도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여 주심을 확고히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고 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처럼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윗처럼 이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 8절에서 13절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8절에서 다윗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고백합니다. 8절을 보면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주의 행하심과 같은 일도 없나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참된 신이심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은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입니다. 10절에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다윗은 여호와 유일신앙을 거듭하여 고백하는데 그 근거로 위대하시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냅니다. 아마도 다윗은 하나님의 창조사역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창조사역뿐만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여정 그리고 끝내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신 일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이 과연 출애굽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 광야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가나안을 그렇게 단기간에 정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억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한 것입니다. 12절과 13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원토록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에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리니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라고 찬양합니다. 13절에 이 수월은 구약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죽은 자의 영혼이 가는 곳으로 이해되던 곳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생을 살아오면서 숱한 위기를 경험했는데 그 대부분이 죽음의 위기였습니다. 따라서 다윗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은 은혜를 수없이 체험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실제로 죽음을 경험하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숱한 위기에서 하나님께 입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았기에 전심으로 일심으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수월이 구약의 개념으로는 죽은 영혼의 처소이지만 신약의 개념으로 본다면 인간의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지옥을 가리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에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본질상 지옥을 영원한 초소로 삼고 살아갈 자들이었지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영원히 찬양해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자들입니다. 다윗처럼 크신 역사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7절은 다윗이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은혜를 베푸시며 교만한 자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16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다윗 자신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16절에 내게로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는데 자신에 대해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종으로 또한 주의 여종의 아들로 표현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여종의 아들은 같은 말로 주의 여종의 아들이란 말은 당시 사회에서 부모가 종이면 자녀들도 부모가 섬기는 주인의 종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표현한 까닭은 다윗 자신은 하나님께 완전히 속한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철저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종임을 한시도 잊지 않았습니다. 다윗 인생 전반을 두고 살펴볼 때 사울과 달리 하나님의 종으로서 불순종의 죄만큼은 범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또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를 지켜주실 것임을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 의식 속에 또 이 확신을 따라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다윗처럼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소유라는 분명한 의식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로 삼기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사셨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값을 치르시면서 우리를 자기 소유로 삼으신 까닭이 또한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전적으로 주님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충성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한 바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소유와 하나님의 백성단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때로 고난과 시련이라는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아니, 수도 없이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기 백성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시는 법이 없는 하나님은 마치 목자가 자기 양의 소리를 듣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주는 것처럼 우리가 부르짖는 간구와 기도를 정확하게 들으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원망과 낙심을 물리치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성숙한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합니다.